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8월 27일 수요일. 눈에는 눈으로.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보복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는가?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시 랍비들의 해석을 반대하셨다. 그들의 해석은 수세기에 걸쳐 이 법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가리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의도와 의미를 왜곡했다. 예컨대 안식일 규정과 안식일 계명에 대해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법의 원래 의미를 회복시키셨다. 축복의 산에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법의 원래 의도와 의미를 되짚어줌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자 하셨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8절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에 인용되었으며 이른바 보복법을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된다. 이 법이 제정된 원래 의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유혈 분쟁이나 조사 없이 행하는 보복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부상을 입은 경우는 판관이 평가한 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했다. 이러한 관행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다. 이러한 사회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은 율법의 목적을 알고 계셨고 이를 원래 의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었다. 이 법의 동기는 정의와 화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정의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적절한 적용은 정의와 복수라는 개념 사이에서 바른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훈입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하지만 자기 손이 아닌 하나님 법에 따라야 했다. 예수님은 정의와 화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셨다. 묵상. 당신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마음을 바로 아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적용. 불의를 경험하지만 언젠가 정의가 실현될 것을 깨닫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직면하는 불의를 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음.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 법령이었다. 어떤 사람도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잠언 24장 29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잠언 25장 21절. 산상보훈 70.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어떻게 따라야 할지에 도움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세상 속성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실제와 너무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도우시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들을 막론하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는 저의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막 군대를 전역했고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긴 했는데 자꾸만 쭈뼛거리는 것이 전화상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용기를 내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의 다음 달 용돈에서 제하고 받을 테니까 옷을 하나만 사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옷이며 값은 얼마나 되느냐고 그리고 누가 입을 거냐고. 옷은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 입장할 때 입는 옷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자그마치 15만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입을 거냐는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옷 누가 입을 건데? 제가 그렇게 물어본 데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요 녀석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보면 압니다. 행동에서 보입니다. 밤이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웃고 낄낄거리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정황들은 분명 저희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증거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자 그때서야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곧 100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 선물을 고르다가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 옷을 되게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 선물로 그 옷을 선물하고 싶으니 아빠가 결제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귄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벌써 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를 너무도 사랑해서 서로에게 자신들을 선물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이 불어나서 두 아들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따뜻한 햇볕을 쬐며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 것, 사랑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잡아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반적인 방법 말고 또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드는 이성 원숭이에게 돌멩이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를 주워서 마음에 드는 이성 원숭이에게 살짝살짝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봐주도록 주의를 끌고 상대방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사랑 표현도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는 스킨십, 곧 살을 부비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는 달콤한 사랑의 언어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좋아해, 이쁘다, 멋있다 등 이렇게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도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혼의 신 초기 문집 151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천군들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곡조로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는 기꺼이 그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통과 번민의 생애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굴욕적인 죽음을 선택하셔서 그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극기와 희생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이 땅에 보내서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것. 그래서 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래,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소설 속에 나오는 디몬과 피아디스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 피아디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반드시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아디스의 친구인 디몬이 피아디스를 대신하여 감옥에서 기다리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피아디스가 사형 집행 시간까지 도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디몬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의 친구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 피아디스가 숨을 헐떡거리며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폭우로 길이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느라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멋진 친구의 우정을 본 왕이 마침내 피아디스를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소설로 전해옵니다. 비록 긴장이 좀 되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처참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한 요한이 외쳤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동한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프랜시스 헤보가레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 아닌가.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감동적인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가 작사되어 우리들에게 불려지기까지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프랜시스 헤보갈은 1939년 영국에서 태어나 42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녀가 몸이 극도로 쇠약했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세계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어느 목사님 댁을 이 여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아래에 두 줄로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짤막한 글이 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을 본 헤보갈은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큰 감동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떠오른 대로 그 감동을 종이 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벽난로 옆에 앉아 그 찬송시를 다시 꺼내 읽었는데 어쩐지 문장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촌스럽고 서툰 표현인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시가 적혀있는 그 종이를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굴뚝에서 강한 바람이 거꾸로 불어내려와 불에 던진 그 종이 조각을 난로 밖으로 다시 토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 그 찬송시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표현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친히 나타나 쓰신 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필 사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자기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쓰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벨사살 왕과 귀인들의 잔치 자리에서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 앞에서 신 예수님의 손가락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서 보면 벨사살 왕 앞에서 쓴 글과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앞에서 쓴 글은 한정된 몇몇 사람에게 써 보이신 글입니다. 그런데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늘의 법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생각하고 지켜야 할 사랑의 율법이었습니다. 죄의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랑의 띠요 보호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보여주는 깨끗한 하나님의 거울이요 사랑의 법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죗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무겁고 지키기 힘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사랑의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리라고 하신 이 십계명은 어떻게 전달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바로 왕이 괴롭혔고 어느 때는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의 형제였던 아말렉 족속의 방해도 받았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 연수를 가보지 못해서 시내 산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림 자료나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시내 산은 분명 험하고 오르기 어려운 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험준한 산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곳에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참으로 대단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장막으로 내려와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의 이 서약을 받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그냥 밋밋하게 주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관계이 되도록 이를 경영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백성들에게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예식에 참여할 준비를 특별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3일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백성들은 몸과 의복이 정결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겸비하게 해야 했습니다. 금식해야 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산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이 시내 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거역하거나 잊고 울타리를 만지거나 넘으면 즉각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는 마쳐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시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앞에 실로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산 아래로 밀려 내려오더니 마침내 온 시내산이 무시무시한 신비에 휩싸였습니다.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진동하여 온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도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 계명,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숨을 쥐고 있는 백성들에게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장엄한 말씀은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그리고 십계명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지금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요 보존자인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물에게도 우리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교의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는 3, 4대까지 버림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거짓 서약과 일반적인 맹세를 금지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경솔하고 함부로 부주의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소의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대표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1편 9절에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는 따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대하며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노후에 부양하고 위로를 해줄 것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에 대해서 에베소 6장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 증오와 복수의 정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행위, 모든 방종,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과중한 노동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음란한 행위, 유격적인 생각, 욕망 등은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유괴,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 정복을 위한 전쟁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일상의 생활에서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속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 무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를 이 계명은 금지합니다.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속이려 하는 것들은 이 계명에 저촉됩니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들로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방, 고자질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모든 것을 금지하십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이 계명은 죄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탐심을 품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울로 삼아 날마다 바라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계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정개혁. 교회는 그대를 원한다. 그대가 가진 작은 재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대의 영혼을 참되게 취급하라. 이것이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속였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고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대의 가족을 대하라. 그리하여 그대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게 하라. 그대의 가족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대의 나쁜 모본을 본다. 그대는 욕하고 비난하고 가정에서 성질을 부리면서 동시에 은혜의 보좌를 말하며 집회에 참석하고 진리를 위하여 증거한다. 이런 모습은 그대의 자녀들이 그대와 그대가 공언하는 진리를 멸시하도록 한다. 그들은 그대의 기독교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그대가 위선자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실제로 슬프게도 속은 사람이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시몬 마구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그대도 온전한 변화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대의 가족은 그대의 속이는 정신과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과 그대가 가끔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낸 인색한 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인해 그대를 멸시하지만 그들은 그대의 잘못된 길을 분명히 따라갈 것이다. 그대의 거래는 온당치 못하다. 그대에게 공정한 거래와 자비를 베푸는 일은 어렵다. 그대는 그대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불명예를 끼쳤다. 그대는 진리를 위해 싸우기는 하였으나 바른 정신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대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막아버렸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의 잘못과 실수를 들먹이면서 변명하였다. 그들은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과장하고 화를 내고 뻐기면서 자화자찬한다. 나는 이런 종교를 원치 않는다. 그리하여 안식일 준수자들의 헌신하지 못한 부족한 삶이 죄인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대 앞에 놓여 있는 일은 그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대는 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우 애를 썼다. 그러나 그 일은 너무 외적으로만 치우치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대의 마음을 정돈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도와주심의 은혜를 탄원하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들의 눈에 헌신적이며 의로운 자로 보이려고 일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거룩한 천사들을 속일 수 없음을 알라. 그대의 말과 행동은 모두 그들의 검사를 받고 있다. 그대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 가장 비밀스런 것이라도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을 찢어라. 그대가 의롭지도 않은데 형제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노심초사하지 말라. 가정에서 조심하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기 위해 살피는 일을 그만두라. 그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대의 잘못을 극복하는 것이다. 강한 내부의 적과 싸우는 일이다.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아 주라. 그대의 동기와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서 그대를 바르다고 보아주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그대의 행위에 기만의 얄팍한 보자기를 씌우지 말라. 모든 불화를 그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선행과 진리로 하라. 그대의 일은 심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대의 영혼에게 참되게 대하겠는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당치 않으심을 기억하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안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승리, 진정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그대 속에 살아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한다. 그대가 나이는 들었지만 바른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얻고 있다. 그대는 세월을 도로 찾을 시간을 할당받았다. 그대는 자신의 힘으로는 잘못과 실수들을 벗어버릴 수 없다. 그것들은 수년 동안 증가되어 왔다. 그대는 그것들의 악독함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그것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산 믿음으로 구원의 능한 팔에 의지해야 한다. 그대의 비천하고 교만하고 의로운치 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라. 낮추어라. 매우 낮추어라. 그분의 발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해 깨어져라. 준비하는 데 자신을 바쳐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후성유전학 또는 후생유전학은 DNA의 염기서열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인 후생유전적 유전자 발현 조절을 연구하는 유전학의 하위 학문입니다. 후성유전학은 DNA만이 오롯이 유전정보의 주체이고 유전정보를 후대에 전달한다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매우 획기적인 학문입니다. 후성유전학은 유전자 고유의 형질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형질까지도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사람의 키를 들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제각각의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서열이 키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생각만큼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키는 유전이 되는 형질입니다. 키가 큰 부부의 자식이 키가 크다고 하여 유전이라서 그렇다 하고 답변했을 때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DNA 서열 말고 대체 무엇이 유전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유전자 서열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습득된 형질이 자식에게 유전되는데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굶긴 예쁜 꼬마 선충의 자손이 대를 이어도 굶었던 선조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PIRNA의 조작으로 인해 곤충류나 초기 다세포 생물은 쉽게 후성유전학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쥐와 인간에서도 이런 PIRNA가 발견되었으며 정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노란색 쥐와 검은색 쥐 사이에는 아구티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구티 모델은 매우 알기 쉽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후성 유전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아구티가 D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를 mRNA로 옮겨 적는 과정인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자손은 까만색 쥐가 나오며 전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노란색 쥐가 나옵니다. 이들을 교배하게 되면 자손은 색이 그 까만색과 노란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그리며 중간색을 포함한 자손들도 나옵니다. 부모의 아구티 유전자 위쪽에 이동성 유전인자가 존재하는데 해당 자리에 DNA 메틸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아구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결정되어 이 비율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구티는 살아있을 때 환경의 영향이 자식에게 유전되며 멘델리안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성 유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유는 포유류에서는 배아세포 및 배아생식세포 형성 때 DNA 메틸화된 정보가 대부분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DNA 메틸화 유전자에 끝까지 남아있는 히스톤 변형 등을 추적해보았지만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모델을 찾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알기 쉬운 아구티 모델과 달리 가족력 질병, 비만, 불임 등의 다양한 모델에서 유전되는 형질 자체는 관찰되지만 그 원인이 되는 메틸화 모델이 실험실 내 그리고 실험실 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재현성이 매우 나쁩니다. 이로 인해 연구 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각인이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능성 줄기세포나 발생 과정의 특정 조직은 부계 쪽에서 받은 유전자 혹은 모계에서 받은 유전자가 따로 조정됩니다. 말하자면 난자와 정자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발생 과정에서 각 DNA가 한 대 섞이지만 발생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는 모계에서 받은 유전자만 아니면 반대로 부계에서 받은 유전자만을 정확하게 골라내어 DNA 메틸화로 한쪽을 꺼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 유전자의 유전 형질은 어떤 것은 모계의 형질과는 관련이 없거나 그 반대로 부계의 형질과는 관련 없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유전에 대해서 쥐의 사례를 보면 어미 쥐가 임신 기간 동안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자기 자손은 에너지를 아끼도록 유전자의 발현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미 쥐의 자손은 다른 쥐에 비해 비만이나 심장병에 시달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레닌그라드 공방전 당시 심각한 굶주림 속에서 태어난 세대들의 비만 발생률이 높았다고 하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봉쇄 정책 탓에 열악한 영양 상태에 처했을 때 태아였던 사람과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때 태아였던 사람들이 뚜렷하게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또 그 자녀들 역시 키가 작았습니다. 후성 유전 물질의 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태아 때에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획득 형질 가설은 부모 세대에서 일어난 형질 변화가 자손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용불용설과 달리 획득 형질 가설은 진지하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외부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로 부모 세대에서 형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변화가 생식 세포에도 일어난다면 충분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유전학적 변화 및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모두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후성 유전학은 없는 형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어디까지나 존재하는 유전자 발현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충분히 발현 중인 유전자를 더 만들어낸다든지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후성 유전학이 본래는 유전학의 확장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작이 당초 예상보다 끼치는 범위가 매우 커지면서 실제로는 학회에서도 유전학과 관련이 없어도 그냥 에피제네틱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에피제네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유전자 온오프를 다루는 학문의 명칭이 따로 없어서 관습적으로 아직까지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DNA가 하드디스크 안에 든 내용물 전체라면 후성 유전학은 하드디스크 내용을 관리하는 OS나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를 켜면 OS가 먼저 작동하고 부팅 절차에 따라 드라이버를 인식하고 하드디스크를 관리하듯이 후성 유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가 망가지면 세포가 망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포 안에는 수많은 전사인자가 있지만 그 전사인자가 인식할 수 있는 부위에 전부 작동하면 세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포는 환경에 따라 혹은 조건에 따라 에피게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태어날 때는 대부분의 유전 정보가 일치하지만 성인이 되면 에피게놈 덕에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원본 DNA는 같지만 에피게놈으로 인해 발현되고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암과 같은 질병에서의 비정상적인 후성 유전학적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록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이 처하는 환경에 따라 필요한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면서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